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위로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자료를 해킹하고 훔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13일 성명에서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단체들의 침투한 사건과 관련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커들은 코로나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 인력으로부터 백신과 치료제, 검사에 관한 귀중한 지적 재산과 공중보건 데이터를 찾아내고 불법적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또 이들 단체를 목표로 한 중국의 시도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해커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FBI 성명을 비판하며 미국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통제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새로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며 이 바이러스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와 같은 질병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치료법과 예방법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예전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만약 각국이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시스템 없이 정상 활동을 재개한다면 감염 사태는 가속화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들이 더 많은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섣부른 경제 활동과 학교 운영 재개는 위험하다고 경고한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3일 백악관에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핵심 인물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의 발언에 놀랐다며 특히 학교에 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파우치 박사는 상원 청문회 증언에서 국가 경제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학교 재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3일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랐고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대화 개최를 계속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존중할 것이며 전염병과 싸우는데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타이완과 맺은 계약 사항을 존중하며 1994년 이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00만 건에 달했습니다. 14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약 298만 명의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두 달간 누적된 수치는 3,600건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앞선 2주 전보다 19만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과 코네티컷, 조지아와 플로리다, 위스콘신주 등 7개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감소했습니다. 한편 코네티컷 주가 전주보다 26만 건 대폭 증가해 약 29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방역 규제 조치를 완화한 조지아에서도 13,000여 건 증가하면서 24만 1,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식당 영업재개를 허용한 플로리다주에서도 4만 7,000여 건 증가하며 22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주에서 좋은 숫자들이 나왔다며 미국인들은 제 삶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자국 대사의 정상적인 외교 업무를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달 초부터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재 프랑스 대사관저의 수도화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최근 베네수엘라의 조처는 카라카스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외교 업무를 방해하며 이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경제를 위해서 여러 나라가 조금씩 문을 열고 있죠. 이미 크나큰 타격을 받은 경제 손실을 만회하려면 유일한 선택지는 경제활동 재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섣불리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두 번째 감염 확산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OVID-19 확산 속도를 늦추는데 지금까지의 자택 대기령이 큰 도움이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봉쇄가 해제된다고 해도 금방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스태티스타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조사했는데요. 지난주 미국 성인 7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미국인이 자택 대기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대규모 모임은 피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영화관이나 술집, 클럽에 가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55%가량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악회, 운동경기, 체육관, 식당, 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미용실 순으로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곳도 피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을 자랑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설립한 존스 홉킨스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1도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0도, 신의주 13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4도에서 18도, 함흥 14도에서 20도, 청진 지역은 11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칼 칼튼의 노래죠. 인생의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린 우리만의 영원한 사랑을 할 거라고 하네요. Everlasting Lov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영구히 박멸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의 출범이 연기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사무차장이 13일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라이언 사무차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HIV처럼 엔데믹, 즉 풍토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HIV면 에이즈,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맞습니다. 이 HIV가 지난 1981년에 처음 발견된 이래 4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백신을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이 HIV가 인류에게서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 사라질지 과연 사라질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라이언 차장은 만약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는 각국 정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확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통제 조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를 보면요. 14일 오후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약 437만 명이고요. 사망자는 약 29만 8천 명에 달합니다.
각국의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됐던 이 중국에서 최근에 다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보건당국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이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최근 이 신규 확진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린성과 랴오닝성은 북한과 가까운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북한 접경 지역이죠. 이에 따라 중국이 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러스 발원지로 주목되고 있는 우한시에서도 이번 주 들어 다시 신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1,100만 이 우한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하겠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14일부로 도쿄도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렸던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제 일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국 47개 현 가운데 이 상황이 심각한 이 도쿄, 오사카 등을 제외한 이 39개 현에 대한 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도 다시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라 현지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14일 하루 새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2만 9천 명 그리고 사망자가 2만 7천여 명으로 치사율이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지난주부터 단계적으로 이 완화 조처에 들어갔는데요. 스페인 내 1일 사망자가 200명대를 넘어선 게 지난 5월 8일 이후 처음인 일입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며칠 계속 신규 확진자가 만 명씩 쏟아져 나왔는데요. 14일에는 처음으로 만 명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보고된 확진자가 9,974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숫자가 지난 2일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현재 누적 확진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25만 2천여 명으로 미국에 이어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를 한편 사망자는 약 2,300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보다 사망자가 현저히 적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자국의 보건 방역 체계가 우월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집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면서 축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메모가 이 관련 보도를 냈던 미국 뉴욕 타임스 신문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의 정정 보도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이들 매체 기자들의 취재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가 1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서 유엔 안보리 측에 이 대이란 무기 금수 전제 제재 연장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가 조만간 종료되나 보군요.
그래서 오는 10월 말로 종료되죠. 미국과 주요 서방 5개 나라 그리고 이란이 지난 2016년에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에 따른 건데요. 종료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측에 제재를 연장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연장을 하려면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 표결을 통해서 여기서 찬성 9표를 얻어야 하고요.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미 제재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비친 바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훅 대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제재 연장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훅 대사는 만일 미국의 노력이 거부된다면 당황스럽겠지만 미국은 다른 수단으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연장할, 재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핵합의에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종료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란과 서방 6개국이 이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앞서서 이 이란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들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란에 적용했던 이 무기 금수 조처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 연장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미국이 일단 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쪽 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들 나라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더는 이 핵합의 당사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마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가 12일 기자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이제 이란 핵합의 당사국이 아니며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훅 대사는 지난 2015년 안보리에서 결정한 이란 무기 금수 결의안에 미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했다면서 당연히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뭐 이란도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안보리가 미국 쪽 압력으로 무기 금수 조처를 연장할 경우에는 이란 핵합의가 영구히 사장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새 연정 출범이 연기됐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14일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는 17일까지 연정 출범을 미룰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연정이 언제 출범하기로 돼 있었나요?
네, 원래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저녁에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정 출범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강요 구성을 두고 이 리쿠드당 안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이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각은 장관 36명, 그리고 부장관 16명을 임명하는 이 대규모 인사입니다.
현재 리쿠드당이 다수당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이 리쿠드당 소속입니다.
연정이니까 그럼 리쿠드당이 다른 당과 강요직을 분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리쿠드당이 이 간치 대표가 이끄는 청백당하고 이 다른 연합세력들과 강요 자리를 분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리쿠드당 내 일부 의원이 불만을 나타내면서 연정 출범에 필요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위협해서 이 정부 출범식이 연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이 총선거가 끝난 뒤에 장기간 정부 구성에 실패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할 때마다 단독으로 정부를 꾸릴 정당이 나오지 않아서 연정 구성이 시도가 됐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1당인 리쿠드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쿠드당이 청백당 같은 다른 정파들과 연정 구성 협상을 벌였는데요. 매번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정 구성에 실패할 때마다 총선을 다시 치르곤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새 이스라엘이 3번이나 총선을 치렀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연정 구성이 실패했으면 4번째 총선을 할 뻔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정 구성이 매번 성사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야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이 검찰에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와는 같이 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연정 협상이 성사가 된 겁니까?
네, 간츠 대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정부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태도를 바꿔서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을 꾸리기로 한 겁니다.
새로 출범할 연정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기로 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간에 간츠 대표가 총리 자리를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이 간츠 대표는 정부가 출범할 때 일단 국방부 장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총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올해 총리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벌써 네 번이나 임기를 지냈고요. 새 연정이 출범하는 다섯 번째 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입니다.
새 연정이 출범하면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뭐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밝혔듯이 강경책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 지역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팔레스타인 측의 반발을 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올 가을에는 학교들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건 당국자가 밝힌 의견과는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 기소 취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인물로 전직 연방 판사가 지명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0만 건 가까이 된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군요.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교들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일부 주지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콜로라도와 노스다코다 주지사를 접견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올 가을로 학생들의 등교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학교들이 어떤 상태길래 이렇게 말한 건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방역을 위한 지역별 봉쇄 조치의 일환인데요.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방식 등으로 원격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로 등교 시점을 제시한 이유는 뭡니까?
미국 학교들은 가을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건데요. 학교를 안전하게 열고 싶고 가능한 빨리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봉쇄 조치 중에서도 특히 학교를 집어내서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학교가 닫혀있는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사회 활동을 정상화하는데 학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12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 상원 청문회에서 한 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파우치 소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들이 다시 등교하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여전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새 학년도가 시작될 시점에도 코로나 백신은 준비되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완전히 면역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말했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학교 문제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같은 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실제로 가을에 학교 문을 열도록 조치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다시 여는 권한은 각 지역 당국에 있는데요. 현장에선 가을에 등교하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앤드류 코어모 뉴욕 주지사는 올 가을 등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뉴욕 외 다른 곳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들도 비슷합니다. 이 테네시주 출신인 라마 알렉산더 상원 보건교육 노동연금위원장이 지역구 사정을 언급했는데요. 테네시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가을 학교에 다시 교정에 나오도록 하기에는 아직 바이러스 검사 수준이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또 다른 보건 전문가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역시나 경제 정상화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릭 브라이트 전 보건우생부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 국장이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보건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은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코로나 대처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지난 2016년부터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을 이끌었는데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로 극단하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뒤 국장 자리에서 경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은 또 연방감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월부터 코로나 방역 준비 태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알렉세이자 장관 등 고위층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 하원이 직접 청문회에 불러서 관련 정황을 따지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브라이트 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학자들이 내놓은 지침에 따라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며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유행이 더 악화될 것이고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 관련 종합통계 짚어보죠.
네, 14일 오후 현재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가 1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고요. 이 중에 사망자는 8만 5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기소를 취하하는 문제를 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에미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판사가 13일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권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존 글리슨 전 연방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전날 명령문을 통해 이 문제의 외부 개인과 단체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의견을 낼 사람으로 글리슨 전 판사를 지명한 겁니다.
글리슨 전 판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뉴욕 동부지방 연방판사를 지내고 은퇴한 인물입니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원 인준에 거쳐 연방판사에 임명됐는데요.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16년에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 뒤로는 민간 변호사로 활동했는데요. 최근 플린 전 보좌관 기소 취하권에 우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글리슨 전 판사가 앞으로 맡을 역할은 어떤 겁니까?
네, 사법부 후원자 역할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 조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글리슨 전 판사가 공식 의견을 재판부에 내면 설리번 판사가 들여다보고 앞서 접수한 법무부의 기소 취하 문건을 승인할지 말지 종합 검토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기소 취하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승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는 지난 7일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해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 재반 상황을 검토했다며 기소 취하 문건을 법원에 내렸는데요. 대통령 측근인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해 봐주기라는 비난이 여당인 민주당과 전직 법무부 관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도 법무부의 움직임이 뜻밖의 반전이라고 짚었습니다.
야당에서 봐주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플린 전 보좌관이 이미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감형하는 쪽으로 검찰 측과 협의한 건데요. 따라서 공소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야당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 전직 법무부 관리 2천여 명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퇴 요구 서한을 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반전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해 실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관련 공판 담당 검찰에 6개월 구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죄를 묻지 않기로 바뀐 결정을 내린 거죠.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되짚어보죠.
네, 플린 전 보좌관은 이른바 러시아 추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추문은 지난 2016년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개입했고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착해 도움을 받았던 의혹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후보의 외교 안보 자문역이었고요. 당선 직후에 주미 러시아 대사 등과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받은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허위 진술 혐의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 등과 접촉한 시점에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였긴 하지만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요. 현직 관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현안을 다룬 거라서 문제가 됐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요?
모든 사법 처리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표적 수사에 플린 전 보좌관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관련 사건 수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오바마 정권의 정치적 비리란 뜻으로 오바마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군요.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는 14일 지난주 그러니까 5월 3일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298만 건을 기록했다고 더 밝혔습니다.
지난주보다 줄어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시점이 3월 셋째 주부터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당시 330만 건을 기록했고요. 넷째 주에는 680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는 약 320만 건을 기록했고요. 이번 주에 30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년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이 조금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지난 두 달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모두 합하면 3,650만 건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노동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4월 실업률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실업률이 14.7%였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실업률이 앞으로 2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050만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일자리 감소폭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최대입니다.
다른 경제지표는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도 뒷걸음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4.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 역시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부양책을 내놨죠.
맞습니다. 미 연방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집행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추가로 3조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법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세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표결은 15일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법안에 어떤 입장입니까?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14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미국 경제가 실패하는 걸 보기 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느니 나라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 경제가 깊고 장기적인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로 대규모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연방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9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와 관련된 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1절 6항은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 대통령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헌법은 부통령 다음 권한대행 순위에 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1792년, 1886년 그리고 1947년에 각각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거나 고쳤습니다. 1791년과 1792년 건국 초기 당시 미국 연방의회는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결국 연방의회는 1792년 2월 부통령 다음으로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을 차례로 순위에 올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 사망하자 기존 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부통령 이후 대통령직 승계권자인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이 동시에 궐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연방의회는 대통령직 승계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1886년 1월에 개정된 대통령직 승계법은 부통령 다음으로 국무부 장관을 대행 순위자로 정했고 그 다음은 설립된 순서에 따라 행정각부 장관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It is with a heavy heart that I stand before you, my friends and colleagues.
시간이 흘러 1945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계한 뒤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하원의장과 상원임시의장을 권한대행 순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대통령직 승계법을 개정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47년에 개정된 대통령직 승계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하원의장이 기존 지위를 사임하고 대통령으로 봉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의 대통령직 계승 순위는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순으로 이어집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9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 규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하의 Take On Me 들려드립니다. 하루 이틀 뒤엔 사라져버릴 테니 자신을 붙잡아달라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메릴랜드주 벌티모어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명문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입니다. 140여 년 전 설립된 이 학교는 현재 10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과정 전문직 학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에서는 연일 존스 홉킨스 대학의 상황 분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의 의과대학, 보건대학은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 2만 6천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는 2019년까지 모두 39명이나 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학교를 세운 인물은 바로 이 지역 토박이 재벌이었던 존스 홉킨스였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1795년 5월 19일 메릴랜드주 앤 어런돌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규모 담배 농장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존스 홉킨스는 근처에 있는 사우스 리버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홉킨스가 12살 때 독실한 퀘이커 교도였던 할아버지가 인간은 평등하다는 종교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느라 목화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농장을 떠맡은 아버지 사무엘 홉킨스는 존스와 그의 형을 농사 일을 시켰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그 후 공부를 더하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두고 탄식했습니다.
17살이 되자 존스는 농장을 떠나 대도시 벌티모어로 가서 삼촌 제라드 홉킨스가 경영하는 식품 도매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삼촌과 함께 일하면서 사업을 배운 그는 뛰어난 경영인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구식 사고방식에다 사업체 운영도 시대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1819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몰아쳤을 때 현금이 없는 고객들은 집에서 주조한 옥수수 위스키로 값을 지불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수적 퀘이커 신자인 삼촌에게 거래 대금을 술로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4살의 존스 홉킨스는 바로 거기서 사업의 기회가 있음을 알아채고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벤자민 무어라는 사람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독자적인 식품 도매상을 열었습니다. 식품 대금을 위스키로도 받기로 하면서부터 젊은 사업가의 문전에는 고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첫 해에만 매상이 2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때의 20만 달러는 요새 가치로 치면 440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얼마 후 존스 홉킨스는 무어와의 동업을 접고 두 동생들을 설득해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체 명칭도 홉킨스 앤드 브러더스로 바꾸었습니다. 홉킨스 형제들은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더 멀리 서쪽으로 오하이오주까지 사업망을 늘려갔습니다. 물물교환 방식으로 들어오는 옥수수 위스키에는 홉킨스 베스트라는 상표를 붙였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존스 홉킨스는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금융업에 관심을 둔 그는 결국 식품 도매업을 동생들에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사업가의 능력을 가진 존스 홉킨스는 정식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금융업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곧 발티모어 상공업 은행의 사장이 됐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 발티모어 시가 상공업의 중심이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도시라는 것을 감지하고 번창 일로에 있는 도시 여러 곳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은행업 외에도 존스 홉킨스는 화재, 생명보험회사, 증기, 여객선 사업 등에도 진출했습니다. 철도에도 투자했습니다. 그가 손을 댄 볼티모어 앤 오하이오 철도는 미국 철도 산업 초창기에 등장한 대형 철도 회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철도 수송은 먼 거리에까지 퍼져 있는 홉킨스 브라더스의 식품 도매상에 상품을 실어 나르는데도 더없이 기묘한 수단이었습니다. 철도는 마차에 비교할 수 없이 효율적이었고 상품의 부패와 손상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금융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존스 홉킨스는 발티모어 시가 머지않아 다시 번창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예리한 그의 판단대로 발티모어는 목화, 제분, 각종 제조업 등에서 미국 굴지의 도시로 변했고 해운과 철도의 발달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농산물 거래 도시가 됐습니다. 1890년대에는 발티모어가 미국 남부 여러 주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존스 홉킨스의 부는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1996년에 발행된 벤자민 프랭클린에서 빌 게이츠까지 미국 100대 부호 명단이라는 책에서 존스 홉킨스는 69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줄곧 벌티모어에서 살아온 존스 홉킨스는 도시의 상류층, 지식인층과 폭넓게 교류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퀘이커교, 즉 친우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1857년 피바디 음악대학을 설립한 조지 피바디도 있었습니다. 피바디의 자문을 받고 있던 존스 홉킨스는 자신도 막대한 부를 사회를 위해 쓰기로 결심합니다.
발티모어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데다 황열병과 콜레라가 연달아 엄습했습니다. 1832년 여름에만 850여 명의 발티모어 시민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발티모어에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홉킨스는 1870년 700만 달러의 재산을 이 분야에 기증한다고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이 기증액은 요즘 가치로 약 1억 3,800만 달러에 해당되고 그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회 기부였습니다.
호킨스는 그 자금으로 무료 병원과 의과대학, 간호대학, 일반 대학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입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홉킨스는 또 청소년 교육과 빈곤층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설립하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퀘이커 교리를 따른 그는 흑인 고아원 설립에 2만 달러를 따로 배정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병원에서 흑인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막대한 부를 누렸으면서도 겸손하고 또 검소했습니다. 그는 운전사가 모는 차를 타기보다 걸어다니기를 좋아했고 제대로 된 오버코트도 한 벌 없었습니다. 홉킨스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기꺼이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벌티모어시의 공공서비스가 마비되자 그는 50만 달러를 시에 기증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1873년 전국의 재정위기가 닥쳐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자 그는 여러 업체들에게 이자 없는 크레딧을 제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홉킨스는 젊었을 때 사촌인 엘리자베스 홉킨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식품 도매상의 삼촌 제라드는 결혼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퀘이커 사회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있으면서 서로 사이좋은 친척으로 살아갔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1873년 12월 24일 79세를 일기로 벌티모어에서 타계했습니다. 다음 날 벌티모어 선신문은 장문의 부고 기사를 싣고 막대한 부를 쌓는 데 성공하고 그것을 사회에 바친 모범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났다며 애석해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가 사망하자 곧 소집된 재단 이사회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메디컬 센터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인 1876년에 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총장으로 부임한 데니엘 길만 전 캘리포니아 대학 총장은 존스 홉킨스의 정신에 따라 총장과 이사회는 발티모어 시민들에게 교육이라는 생명의 빵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893년에는 의과대학이 설립됐습니다. 또한 보건대학이 1918년, 간호대학이 1984년에 개교했습니다. 140여 년 전 존스 홉킨스가 유산을 기부하면서 이 학교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인지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여러 가지 공익사업 중에서도 미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최대의 기여라는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막대한 부를 쌓고 그것을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를 위해 남기고 간 존스 홉킨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2일 리비아 트리폴리 인근 타조라의 난민 구금시설이 공급을 받아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유엔은 이 공습을 두고 전쟁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VOA 기사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utside the Tripoli detention center holding migrants, survivors watch the investigation after a long night outside with barely any food and water. Many detainees didn't survive Tuesday's airstrike, and many more remain hospitalized. The United Nations says the attack could amount to a possible war crime.
Amount 하면 양 혹은 합계란 뜻인데요. 동사로 합계가 얼마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monthly profit amounts to $10,000. 월간 이익은 1만 달러에 달한다. Amount to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통산하면 무엇이 되다, 이르다, 혹은 turn to, 뭐뭐뭐 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Amount to something means to become something or to have the same effect as something. 그래서 the attack could amount to a possible war crime 하면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공격은 전쟁 범죄와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예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Outside the Tripoli Detention Center, holding migrants.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던 트리폴리 구금센터 밖에서 survivors watch the investigation. 생존자들이 수사를 지켜봅니다. After a long night outside. 야외에서 긴 밤을 지낸 후 with barely any food and water. 식량과 물이 거의 없이 many detainees didn't survive Tuesday's airstrike. 많은 난민시설 수용자들이 화요일 공습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And many more remain hospitalized. 많은 이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says, 유엔은 말합니다. The attack could amount to a possible war crime. 이번 공격이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예문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Outside the Tripoli detention center holding migrants, survivors watch the investigation after a long night outside with barely any food and water. Many detainees didn't survive Tuesday's airstrike. And many more remain hospitalized. The United Nations says the attack could amount to a possible war crime.
Amount to. 다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is behavior amounted to a serious problem. His behavior, 그의 행동은 amounted to a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His behavior amounted to a serious problem. The court's decision amounts to a guilty verdict. The court's decision. 법원의 결정은 amounts to a guilty verdict, 유죄 판결입니다. 즉, the court's decision amounts to a guilty verdict.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이르다, 통산하면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의 amount to 라는 표현 배워보았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